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7년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는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뭐 행사도 많고 뭐 세미나도 많고 하죠. 늘 우리 매년 교회 이제 우리 전통 속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켜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고 말씀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제 500주년 되는 아주 또 숫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해가 되죠. 천년의 반이니까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황청의 그 교황이 그 어떤 전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했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준다라는 이제 그 면죄부를 종이 쪽지입니다. 그 종이 쪽지를 이제 발행해서 주면은 이제 자기가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런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불의한 일이 이제 자행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루터는 과연 면죄부 발행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의해보자. 마틴 루터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그런 제안서를 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제안서 한 장이 그냥 온 그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 전체에 이렇게 여파를 끼치는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 루터로서 우리가 볼 때 그에게는 오래 사로잡혀 왔던 그 신앙적인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온통 죄투성이고 무엇을 해도 죄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그토록 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제 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죄에 대한 신음과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적나라하게 많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심했다 할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돈 몇 푼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더 내면은 자기 친척들, 무슨 뭐 자기 친구들까지도 뭐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이제 천국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도무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죄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그 배경을 좀 살피도록 하고요. 또 그가 그 배경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그 성서로부터 온 그런 주제들로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말에 가서는 과연 우리는 이 개혁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그 개혁정신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마틴 루터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483년생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어떤 행운이 와서인지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그 맨스펠드라는 그런 살고 있던 소도시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이제 행운이 따랐던 그런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낳은 이제 첫 아들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이제 돈을 잘 버는 직업은 이제 로이어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있었나 그런 현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벌이가 가장 좋은 이제 법률가가 되려고 이제 대학을 법과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잣집 딸을 이제 신부로 삼으려고 막 수소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 생애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닥치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곳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작은 마을을 하나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막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 찰나에 큰 벼락이 하나가 자기 눈앞에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놀라고 자기도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흙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는 이 기도를 드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틴 루터는 아까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이제 깊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가 엉겁결에라도 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한 이 서원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옆에 친구들이 야, 그 서원은 그냥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한 거잖아.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과 공부를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이제 격분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게 된 이제 그런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냥 인내하면서 신학 공부를 또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기독교 이제 사상가들을 그 수도원에서 만나면서 자신의 그 이제 신앙의 그 지적인 투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경도 깊이 연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원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제 사제에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24살입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해서 29살 때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신학과 교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과 교수가 되어서 어떤 뭐 사상적인 어떤 뭐 그런 어떤 체계화된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편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의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강의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눈이 변화된 거죠. 생각이 변화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중세 말기의 교회가 가르치던 그 교리들 그리고 또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불의한 게 많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마침내 1517년에 2017년이니까 올해가 정확하게 500년 전이죠. 근데 당시에 성행하던 그 면죄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34살입니다. 비텐베르크 성의 이제 그 교회 정문에다가 그 유명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이제 내걸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뭐 큰 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대학교 대자보에 이렇게 공고문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 교정에서 토론을 하자고 이제 건의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업들이 많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판업자들은 이제 무엇을 출판해야 될까 하고 이제 늘 이제 정말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그렇게 찾고 다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지금 그 교권에 대항하는 그런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보니까 야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복사를 해서 뿌려야 되겠다. 아 장사가 되겠다. 이제 이래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많이 이제 복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역시 예측대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 입에 독일도 넘어서서 유럽 전역에 이것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난 이제 토론의 과정 속에서 면죄부에 대한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이런 일은 성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건 교황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반항자의 그 이제 대열에 서게 되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고하다가 또 견책하다가 결국 그가 전개한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양심은 굉장히 섬세했던 사람인데 뚝심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철회 못한다. 이제 이것을 강경하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루터와 또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항쟁이 계속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교회 문 앞에 95개의 조항문을 내건 이후로 5년 정도가 지나면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한편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루터를 위협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이제 결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퇴출됩니다.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회를 나가면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자격이 박탈되면은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하게 살해를 당한다라든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아주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그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과 또 신학의 사상 위에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지금 오늘 우리들 교회의 전신인 그런 프로테스탄트 철치,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또 여러 사람들이 교황청에 항거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항거하고 계시나요? 이런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의 우리 신앙과 신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20대 청년 루터에게는 이 끊임없는 자기의 번민이 있었다고 했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근거가 약할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 장재성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죠. 나의 조건과 업적을 보시지 않고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는 근거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성서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극기해야 하는 그런 방법,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애를 써서 의로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반문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수준이 높아지고 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죄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졌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숙이 하나님께 그런 어떤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이게 늘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초점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을까, 또는 지금 어떻게 아름답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계획대로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또 내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면 그 기독교 신앙을 그 중심을 미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막 매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갖고서 내가 잘 됐냐 못 됐냐 만약에 그런 걸로 기준을 한다면 꼭 기독교 신앙 안 가지셔도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배우셔도 되고요. 마인드 컨트롤 배워도 상당히 효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좀 배웠었습니다. 저한테 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택시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 딱 하면 택시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딱 타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금방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냥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사건은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해본 사실입니다. 또 능력 함양하는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요즘 세미나도 많고 또 뭐 인문학 무슨 뭐 강의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는 기복신앙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기복신앙 가지시면 됩니다. 나의 삶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려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앙을 미스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중앙은 내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사랑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은 너무나 많이 자주 말씀드리는 바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꼭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 성경 본문에 몰입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틴 루터의 아주 중차대한 두 가지 신약의 중심 진리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심 체계는 첫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다. 믿음의 차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뀐 눈, 바뀐 생각으로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나의 어떤 죄의 조건이나 또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나아지는 그런 업적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 세상에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교제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과 실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여기서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믿음은 다른 종교들에도 많아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이슬람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사람의 성품을 믿습니다. 나는 뭐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믿습니다. 뭐 나는 이 법의 정말 그 공평함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런 뜻에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안에서 무엇이 가능했죠?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과정을 잘 거치셔서 믿음의 진짜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으로 끝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두 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제, 만남, 통함,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여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을 보시지 않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과 동질한 믿음, 동질의 믿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대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믿음이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제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다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깃발을 내린 것입니까? 우리 이제 경주할 때 우리 깃발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예수님의 믿음이 옳군요.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열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고민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돌연히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 후 전반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목장 교환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실어 드릴 테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 하면 또 우리가 여러 그 세상과 어떤 학문과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을 끌어들여와서 아 정의로움, 공평함, 또 옳음, 바름 뭐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즉각 우리는 오토파일럿이 켜지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대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대로부터 우리에게 성취한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였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쾌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기독교 진술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 이거를 깨달았다니까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 그것은 구약에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 성취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교제를 열어주신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거나 아니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가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시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양심에 찔려하고 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내가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어지는 신학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한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죄인에게까지도 믿음의 차원이 열려서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기에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큰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탕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의 중심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신학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체계화되어 있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박사학위 논문과 주제가 되는 거죠. 루터는 이 십자가 신학을 또 어떻게 몰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청에 대해서 항거하다 보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이제 닥치게 되니까 루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루터의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강해지고 강렬해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그 삶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혼자서만 덜덜 떨면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통과 죽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결과 이제 십자가 신학이 정립이 된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죄사함, 화목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뭐 전혀 어떤 뭐 두 번째로 가려면 서러운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또 하나 재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상, 그리스도의 그 비주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형성시켜주는 시련의 도가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묵상하고 어떠한 재발견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신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관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비틀려져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올 때 또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제가 뭐 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최상의 계시의 도구이다. 이것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런 오묘하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틴 루터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까지도 루터의 때까지 1200년 동안 교회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1200년 동안이나 교회에 주어졌었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가 재발견한 것이죠. 정말 은혜의 때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중세교회가 잘못 간다 이렇게 보시고 있었는데 결국 면죄부라는 너무나도 불의한 그런 종교적인 관행을 허용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에 반기를 든 청년 신학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진리의 믿음의 세계를 밝혀내시고 또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바로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바탕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혹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 개신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혁에 대해서 정말 큰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꼭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은 개혁을 꿈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혁 돼야 되겠다라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개혁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러 다닙니다. 누가 이 개혁에 동참할 것인가? 무슨 운동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의지와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진리의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재발견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한낱 손짓에 불과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고 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실패하게 될 바로 그런 몸짓에 불과해요. 작은 몸짓인 것이죠. 리처드 니버라는 사랑받는 현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혁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얼마나 적합한 찬양을 불러주었습니까? 변화되는 눈, 변화되는 생각, 변화되는 신앙. 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서의 진리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달라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예배가 또 있죠. 이것을 통해서 재발견되어야 할 참되고 아름다운 가치가 아직도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나요? 우리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래 내가 뭐 교회 가야 되니까 또 안 가면 찜찜하니까 뭐 또 성경 안 읽으면은 또 좀 양심이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뭐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식으로 되돌이표를 찍어놓고 그리고 그냥 뱅뱅 도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현상 수준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그런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래 이 현상 유지하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백슬라이딩이죠. 수레바퀴가 언덕 위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중간쯤 갔다가 뭐 유지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또 바닥이죠. 바닥에 있을 때는 더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거기서 현상 유지하고자 한다면. 아이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목장 모임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성경 보고 공부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뭐. 만약에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현상 유지도 요원한 것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측에 딱 맞게끔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개편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진지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침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침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 모임입니다. 그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진리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가 내 삶을 덮을 때가 오게 되면 그것은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에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보시고 있는 요한복음도 있고요. 성서학교를 통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있고요. 우리가 10월달 한 달 동안에 또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도 보았고요. 청년들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갈 때 이것이 그냥 저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로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자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자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멘탈리티 가지고는 개혁은 어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게을러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일합니다. 무엇을 믿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부터도 글쎄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살다가 노년되고 뭐 죽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러다가 또 세태를 보면은 불안해지죠. 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일과 이 불안에 아주 그 진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개혁을 향해서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실천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롭게 발견케 하실 그 어떤 그 재발견해야 할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실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개혁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해서 꼭 뭐 50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500이라는 말이 좀 특별하긴 하지 않습니까? 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나아갈 것은 어떤 뭐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세세한 그런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말하고 그런 것에 승부수를 던지고 그런 것에다 우리 사활을 걸기보다는 말씀과 예배와 목장 모임과 같은 그런 교제 안에서 개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임하는 것이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바뀌기를 원하는가,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근거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또 목장 모임과 같은 교제의 자리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할 때 쉽게 맨날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이 소홀히 여길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이 소중한 가치들이 깨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눈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길은 바로 말씀과 예배와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